2022년은 23741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에 드시는지, 나에게 해당된다라는 제목으로 확인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사람 살리는 복의 진원지가 나다, 그 말인데 그게 동의가 되시는가 궁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모르면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는 또 웬일인가 이러면서 시간을 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그 확인하는 거 몇 달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여러분 평생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해결된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만나는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겁니다. 이걸 얼마나 빨리 확인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찰스 웨슬리 같은 사람들은 1년 만에 확인했어요. 예수 믿고 1년 만에 확인하고 부른 찬송이 뭐냐, 입이 한 개밖에 없지만 혹시 만 개라고 할지라도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만 입을 가지고 찬송하고 싶네 그랬어요. 확인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 크로스비가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고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우리 받은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그랬어요. 신앙이 좋은 게 본인이 훌륭해서가 아니요, 확인 제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집중하고 또 예배드리라 말은 뭘 하라는 이야기 아니요, 확인하시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모든 불신앙 염려 상관없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있는 갈등, 분쟁, 낙심 여러분과 상관없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지금도 여러분을 전도자로 살도록 24시 역사하시는데 그것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다 보니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금 놓치게 되는 겁니다. 24 하나님의 완전하신 역사를 확인하고 가면 되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영적 파수꾼인 것을 확인하자. 내가 영적 파수꾼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인 것을 우선 확인하셔야 돼요.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과거 문제, 지금 문제, 미래 문제까지 미리 해결 다 하셨어요. 로마 16장 25절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다 해결해 놓고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나타난다. 영세 전에 해결해 주신 것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 문제 해결됐단 말이 무슨 말이냐, 어제 문제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당한 문제가 해결된 문제예요. 조금 전에 내가 너무 이상한 일을 당했다, 해결된 문제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도 해결된 문제를 누리는 문제입니다. 확인하세요. 앞으로 미래에 죽을 때까지 문제도 역시 다 해결된 것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대.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놀랄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한 주간 시작하세요. 계시록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오실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하신 그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나의 모든 것 미리 다 해결해 놓으시고 언약 이룰 사람으로 초청하신 겁니다. 여러분 결론 내리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내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간에 확인해야 될 최대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구원받은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런데도 어떻게 살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걱정할까 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는 너희들이 할 게 아니다. 그거 이방인들이 구원 못 받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부터 확인해라. 보장된 것 찾아내라, 구해라. 그래야만 모든 것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 현 주소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배경 속에 내가 있다. 지금 내 현장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을 막바로 도울 수 있다. 누구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 살릴 수 있다. 그래서 35절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자, 이 말씀할 때 네가 여유가 있거든 이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네가 형편이 되거든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누구든지 살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현장 속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 있어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너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르니까 가난하게 되어서 종이 된 사람도 종처럼 대하지 말고 사람은 살리면 되기 때문에 손님처럼 대하고 동거인처럼 여기라. 사람 살릴 줄 아는 사람을 성경에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시편 37편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했는데 그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종일토록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고 구워주니 그랬어요.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대 빈곤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으면 돼요. 지금 아예 그냥 완전 머리가 뇌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 그런 사람은 무조건 그냥 먹이고 무조건 먹을 것 주고 무조건 도와주고.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본인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는 받지 말고 무상으로 줘라. 단 나중에 갚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살리는 방법은 성경에는요 가난한 것은 일단 허용하지만 거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거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신경 쓸 것 없고 주변 사람부터 살리면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죠. 일단 내 것부터 챙기고 다른 거 한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언약 배경 속에 있다 보면 언약 흐름이 보여요. 언약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언약이냐? 재앙. 재앙을 해결하고 재앙 막는 그 흐름. 렘넌트 일곱 명은 일곱 재앙 막는 데 쓰임 받는 그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은 언제든지 그 현장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36절 37절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재앙을 만날 때 무너진 사람 돕고 살리는 비밀을 너희들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어라. 그걸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형제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하나님 믿고 이자 안 받는다. 저는 그런 일이 많아요. 제가 돈은 별로 없지만 좀 급하게 도와달라 그러면요 내가 계산해 봅니다.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겠구나. 그리고 머리가 보니까 돈 언제 갚을지 모르겠다. 안 받을 생각하고 줍니다. 그러면 손해냐? 하나님 그거 아세요. 그리고 내 거 아니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요 한 개도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오직 돕고 사랑할 대상이지 사람을 믿을 대상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사람 때문에? 그거 아니요.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있거든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펴서 필요한 쓸 것을 주고 면제년 가까워 올 때는 도와주고 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시대마다 재앙이 계속 오기 때문에 재앙 맞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아요. 미국이 보면 더 많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하도록 하십니다.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구제해라는 말로 들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돕고 살리는 데는 반드시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돈 이야기가 아니고 이자 받지 말고 돈 줘라 그게 주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돕는 데는 필수적으로 이런 도움이 따라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고생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복음을 알고 영적으로 세워질 때까지 도와준다 그 말.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요한복음 12장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그랬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에게 이자 안 받고 돈 빌려주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는 이익이 된다.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의 여력이 있을 때 돈을 되갚도록 배려해 줘라. 우리는 사람 살리는 언약의 말씀 흐름 속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비밀을 잘 누렸어요. 성경을 그냥 본 게 아니죠. 요셉은 흉년 때 백성들을 살리는 그 역사를 벌써 청소년 때부터 미리 알고 있었어요. 재앙시대를 대비하고 재앙시대 세계 살릴 언약을 미리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재앙 올 걸 알았고 7년 풍년, 7년 흉년 올 걸 알고 총리가 되고 나서 7년 풍년 왔을 때 전 백성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7년 대흉년이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풍년이라고 흥청망청 쓰지만 말고 이걸 모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이나 옛날이나요 국민들이 정부 이야기를 잘 안 믿어요.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그 요셉은 그것까지 계산했어요. 이 사람들이 말 안 들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애굽과 전 세계 사람 먹여 살릴 수 있는 곡식 창고를 전국에 있는 대로 다 지어서 산더미처럼 곡식을 쌓아놨어요. 놀라운 것은 7년 풍년 지나고 나서 흉년 딱 되었는데 1년이 채 되지도 않아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때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합니다. 돈을 받고 주는데요 돈 적은 사람은 적게 받아도 그 사람 숫자대로 주고 돈 많은 사람은 좀 많이 받고 그 가족 숫자대로 먹을 거 주고 돈도 다 떨어지니까 짐승을 가지고 와라. 그걸요 착복하고 착취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짐승을 먹여요? 요셉이 다 전국에 짐승을 다 거두어들여가지고 그 많은 곡식으로 애굽의 짐승을 단체로 다 키우는 나중에 땅도 농사 안 되니까 땅 갖다 바치고 곡식을 가져가라. 땅을 뺏은 게 아니에요. 그 가뭄 속에서도 경작을 계속하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신도시 만들고. 성경에 왜 그게 있어요? 재앙시대는 앞으로도 계속 터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도자들은 이런 것을 실제로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야기는 이자 받지 말고 돈 빌려주라, 그 이야기가 지금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일에 이런 마음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는 언약의 미래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대로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방향으로 움직여집니다. 우리가 237나라 뭐 세계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과연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는 그 흐름이 메인스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정 속에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 있었고 갈렙이 있었고 라합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겁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너무 서툴러. 하나님이 다 붙여줬는데도 못 죽여.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우박을 내려요. 우박이 얼마나 컸던지 맞으면 죽어요. 성경에 보니까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우박 내려서 죽인 사람이 더 많더라. 그런데도 아직도 못 죽이고 있으니 해가 지는데 안 되잖아요. 멈추어라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전무후무한 역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이 계속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3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가나안 여정 가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땅의 풍요를 주시려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인데 모든 사람 살리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를 미리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이 작든 많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공부를 좀 다른 사람 비교해서 좀 많이 공부 좀 했다 싶은 사람은요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조건과 환경을 주셨다, 내가 조금 다른 사람 비해서 물질을 좀 더 갖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것이지 그걸 뻐기고 소유하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미래 언약 속에 있으면서 재앙 만난 사람을 살릴 파수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증거 속에 있는 영적 의사입니다. 뭘 가지고 의사하느냐? 쉬워요. 먼저 하나님 증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나 자신에게 먼저 증거를 주세요. 내 자신이 체험한 치유된 그 증거, 이걸 가지고 사람 살리고 치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이 문제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치유된 증거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해요? 하나님이 시대 치유할 미션을 위해서 먼저 나에게 허락하신 문제, 소중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의 축복 속에서 이 문제에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 25시 축복을 찾아내게 됩니다. 39절에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 물질 때문에 물질의 종이 되는 사람, 돈을 많이 가졌든 적든 물질의 종로로 사는 사람 너무 많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당시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끼리도 종으로 팔고 사고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유대인들 형제는 종처럼 대우하지 말고 손님처럼 거류인처럼 대우해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을 돈 때문에 압제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선진국일수록 돈 문제 가지고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걸 잘 안 해요. 미국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치유할 영적 의사로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을 때 먼저 그 축복의 증거를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시달리는 문제 있나요? 그게 소중한 거예요. 내 개인에게,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문제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왜요? 그 문제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먼저 치유되고 내가 먼저 응답받은 걸 가지고 그 분야의 사람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거 알았어요. 지금 내가 환난 만난 것은 어마어마한 환난 만난 새로운 사람 살리기 위해서다. 고린도후서 1장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고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소중한 문제입니다. 믿으십시오. 문제 없는 사람은 전도할 사람 아니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증거 주실 뿐 아니라 내 현장에 또 증거 주십니다. 내 작은 현장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현장이라 생각되는 곳에도 언약의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역사 나타납니다. 그 역사는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도 도울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40절 41절에 보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이 희년이 되면 본래 위치로 되돌아가서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도와주라. 우리가 환난 만난 사람을 만나면 복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서 참 자유 얻게 해서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의 본래 위치가 어디지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복음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까지 도와주라. 시편 46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봐요. 다윗이 어릴 때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메시아 언약을 기다리는 백성으로 세우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은 사람인데 상당한 시간 동안 도망다니는 현장이 있었어요. 현장이라고 하기도 참 민망할 정도로 계속 도망다니는 현장인데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어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도망다니는 중에 다윗에게 따라 붙는 사람이 자꾸 생겼어요. 거기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만 다윗에게 쫓아와요. 400명 가까이 됐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들을 도망다니는 현장에서도 경험하고 시대적인 왕으로서 복음운동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뭐냐? 드디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현장의 증거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다가 드디어 교회 살리는데 교회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모인 곳이고 거기에는 주의 종이 있고 중직자가 있고 렘넌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물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도록 돼야 돼. 이 축복을 누린다면 아무리 하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영적 어른이 되고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성도와 심지어 교역자들까지도 영적 의사가 되도록 도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도 해당이 돼요.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실 똑같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창세기 12장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조건 없어요. 무조건 복받아요. 오늘도 무조건 복받으세요. 왜요? 방법이 없어요.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먼저 주십니다. 날마다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뭐냐? 복의 증거 가진 가문이 되고 민족이 되어서 모든 민족을 뻑뻑히 하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게 복의 진원지입니다. 이걸 알고 누릴 때는 야곱의 식구, 요셉을 중심한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에 살았는데 그 70명이 영적 섬이 누리니까 애굽 다 살리고 세계 살렸어. 그런데 그 언약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지 뭘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만 딱 붙잡으니까 되는데 그 언약 싹 놓쳐버리고 숫자가 200만 명이나 됐는데도 애굽 살리기는 커녕 영적 문제 많은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하고 노예생활 한 게 출애굽기 1장에 나오잖아요.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초창기 일제시대 때도 한국교회는요 건재했어요. 기독신자 당시의 숫자가 2%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역사에 보면 3.1절 독립운동할 때 거기 독립선언서 처음에 참여한 사람들 33명이 있는데 그 50%가 기독신자입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교회 없으면요 나라가 안 돼요. 학교나 병원이나 중요한 부분에 영향을 절대로 미쳤어요. 한국이 이만큼 되게 된 것은 교회 역사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모르는 척 하는지 모르는 건지 모르지만 2% 기독신자 지금은 20%입니다 여러분. 근데 욕을 계속 먹고 있어요. 좀 있으면 노예 돼요. 교회 없애라, 교회 없애는 법 만들자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우리는 복음 누림으로 먼저 영적 섬이 되어서 우리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릴 영적 의사들입니다.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진 영적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어떤 대사냐? 우선은 모든 사람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릇 가진 대사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날마다 위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개인의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 되는 사람은 투게더가 됩니다. 임마누엘은 사실은 전체를 총칭하는 단어예요. 물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지만 위드다면 투게더입니다. 어떤 사람과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릇 응답을 받아요.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이라는 말은 조건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은 조건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왜요? 조건 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누리면 어떤 사람이든지 이해가 되고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의 동역자일 경우는 아무리 체질이 안 맞고 나하고 취향이 안 맞고 분위기가 안 맞아도 동역자가 돼요. 그것이 세계 복음화할 그릇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빈부 귀천을 다 떠나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람 살리는 일에 사용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결국은 모든 사람 돕고 살리는 영적 대사가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여러분. 가이오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가이오는 지금 여기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있잖아요. 이 말씀의 증인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온 교회 식주인. 성경에 있는 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는 직업 속에서의 절대 계획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25 유일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면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방식은 경쟁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전쟁합니다. 전쟁. 우리는 그 방법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경쟁하고 싸우다 보면 사탄이 또 도와줘요. 막 귀신 충만해가지고 온갖 짓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백전 백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구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알고 참된 예배를 누리면 어떤 성도든지 묶인 것, 눌린 것에서 자유하고 모든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하며 사는 그리스도의 영적 대사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부터 항상 누리도록 복음 말씀에 뿌리 내리도록 하면 여러분들의 직업의 기능에 서밋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가이오는 로마서에서 바울도 말했지만은 요한 3세에 보면 사도 요한도 가이오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온교의 식주인 맞아요. 가이오가 손을 안 뻗친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가이오 장로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을 만났을 때 빈털터리 로마에서 쫓겨온 피난민인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기술 하나 딱 있었는데 거기 하나님 얼마나 축복했던지 바울이 세계복음화 끝날 때까지 100% 마음껏 서포트하고 로마 복음화 하는데 완전 섬기고 시대적인 재벌이 됐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미래를 위한 절대 응답 누리는 사람입니다. 5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됩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미래 세상에 나타날 더 큰 재앙, 더 무섭게 기다리고 있는 저주, 재앙 가득하게 나타날 걸 알고 미리 대비해서 그 영적 문제 해결하는 전도자로 지금 준비하고 훈련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전도가 어렵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시달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복음 이야기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돈이 없어서 헐벗어가지고 일주일 굶은 사람한테 밥 주는 게 그게 힘들어요? 그런 시대가 지금 눈앞에 왔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모든 민족 살릴 전도자고 그리스도의 영적 대사입니다.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그 여정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미리 여정을 말씀했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고 또 전도도 하며 아무도 해결 못하는 영적 문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너희에게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확실히 하고 한 해 시작합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가슴에 담고 눈으로 확실히 보고 있는 2022년 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여러분들이 복음 회복해서 최고 행복자 되는 거 여러분 받을 응답입니다. 이미 조금씩 시작이 됐어요. 싹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가지고 묻지도 않는데 막 표가 나야 돼요.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는 끝났다니까요. 왜 자꾸 내 거
나를 위해서. 필요 없다니까 그거.
그리고는 뭐냐, 현장 살릴 교회 회복입니다. 여러분 개인부터 여러분 가정 만남 속에, 그리고 산업이 그냥 산업이 아니에요. 빛의 경제. 아무리 하찮은 자그마한 일을 해도 그게 빛의 경제가 돼요. 그리고 더 무서운 재앙시대를 대비하는 미래 렘넌트 세우는 RUGC 복음의 회당. 주일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매주 체험하세요. 모든 구약의 절기가 완성된 축복의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딱 승리하면 한 주간 살아갈 6일이 딱 보입니다. 딱 손에 쥐고 현장에 흑암이 벌써 떨고 있는 걸 알고 그게 정복입니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냐, 여러분 생각대로 살 필요가 없어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날의 말씀. 그날 가야 주세요. 그거는 그날 말씀은 그날 돼야 주세요. 어제 거하고 달라요. 오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걸 내 생각으로 붙잡고 그 응답을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매일 찬송으로 확인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첫째 주일에 힘있게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시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